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서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작년 재작년 됩니다. 그때에 그 안산에 그 저 단원 미술관으로 저희가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그 미술관에서 그 MOU를 맺었는지 아닌 그러면 저 뭡니까 각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작품들을 가져왔는데, 중국 조선족들의 그 작품을 가져다가 진열해 놓고, 러시아 고려인들의, 러시아하고 우즈벡하고, 뭐 이쪽에 고려인들의 그 작품도 가져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거기에 또 제일 교포들, 작품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점입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작품들을 딱 해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상당히 이게 오래, 마음속에 오래 파문이 일더라고요. 다르면서 같은 흐름, 다르면서 작품에 좀 뭐가 있냐면, 약간 이게, 아름다움보다도 서름이 많이 담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되게 이렇게 생각이, 오래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럴 때에 제가 전에도 그런 질문 좀 해봤지만은 많이 좀 시간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분에서 찾은 게 뭐냐면 첫째는 서러움이요. 그러다가 그게 바뀌어 가지고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를 그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 땅에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게 했고 지금까지 이런 거 저런 거 겪으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에 그게 뭐가 나오냐면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째 치고라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어찌입니까? 믿지 아니하더라 이랬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충격이죠. 예수님 같이 먹고 자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간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거기에 내 모든 신앙 고백과 내 모든 삶을 드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냐. 그렇게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메시지 할 때 여기 보이는 분들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메시지 하지만 은근히 젊습니까? 저 먼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얼굴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뭔 생각나냐면 당신도 참 축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함께 만날 수 없지만은 시대의 흐름 맞게 이제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해서 항상 같은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으며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닙니까? 심지어 두메 산골에도 시골 골짜기에도 그런 속에서도 이 한 시대의 흐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감사 안 한 분들은 영적인 암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좀 상당히 소박하게 예, 솔직하게 이런 메시지가 좀 많이 담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기 아멘하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내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자꾸만 그 문제의 원인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무시당하고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뭡니까? 이 저주 가운데 빠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저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재앙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죠. 신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도.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뭡니까? 완전 자기 중심이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감히 교만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그랬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상당히 물질로 충만했습니다. 그게 내용을 보면 어찌입니까? 네피림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성공이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과 실력으로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어.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랬는데 그걸 점입니까? 어떤 면에서 정면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딥니까? 우리 모든 우리의 그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도행전 13종 보니까 그 무속이 저 총독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습니다. 정치도 사실상 어딥니까? 무속에게 끌려가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점술입니다. 이 점술이 그 어떤 조그마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사람을 귀신에게 완전히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렸고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우상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뭐 그 도시 한 도시 정도면 너무 적은 건데 한 도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우상에게 완전히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저주와 멸망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그게 첫째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보내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타락하자마자 저에게 뭘 줬습니까? 메시지를 줬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에 이 복음을 붙잡은 자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래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출산하기까지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되죠. 근데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뭡니까? 성육신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부터 5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어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디 설명했냐면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 이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랬어요. 이게 엄청난 신학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면서 분명한 사람이시다. 이게 정확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셔야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사람이어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대속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니? 우리의 그리스도요 주시다.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인데 구주라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10절에서부터 14절을 보면 그분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 주시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수종 들었고 동방박사들도 와서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다 이루었습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진 것,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자는 승리하겠고 그 언약을 놓친 자는 이 땅에서 다 가졌으나 다 잃은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신데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모든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서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어딥니까? 경배하는 그런 대상이죠.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이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이랬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다 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처럼 깊이 생각하셔야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게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의 그 계속 어쩝니까? 그 미혹 당합니다. 미혹 당하고 날마다 유혹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왜서 놓치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상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치유됩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의 말 앞에서는 당분간에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답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해답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제사장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온전한 제사장이랬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인데 그게 누굽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장막입니다. 온전한 장막인데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랬습니다. 그 참 장막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제물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습니다. 이때까지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그걸 어찌입니까?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의 피로서는 우리 죄를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했더라도 어딥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은 우리의 양심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집니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점입니까? 재건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참 저거 어떤 때 성경 보다 보면 야 제자들 중에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걸 어찌 알았겠냐 이게. 그러니까 저 보면 야 참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가르쳐 주신 걸 또 뭐 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다 나중에 보니까 아 이 말이구나 그걸 기록한 거 우리 보니까 우리 마음에 막 와 닿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자들은 참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표적을 보여달라면 한 일이 많잖아요. 물이 변해 포도주도 되고 저 뭡니까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고치고 소경도 뭐 바디메오도 눈 뜨게 하고 그 많은데 예수님은 내게 있는 표적은 딱 하나다 이랬습니다. 그게 표적이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내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랬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아집니까?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건 그겁니다. 내가 보일 표적은 딱 요밖에 없다 이랬습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그거는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실수해서 저희들에게 잡혀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어찌입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는 부활이 어찌입니까 첫 열매라 이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뭐냐면 사실상 사망의 그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어둠과 사단이 어찌입니까? 범점치 못하는 그런 힘과 그 능력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긍지와 최고의 그 점입니까? 그 자존감 그걸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택함 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떤 면에서 내가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아셔야 될 것은 그 모든 범사에 우리는 어찌입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안 나온다. 아니, 나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그게 어떻게 감사 나옵니까? 그거는 그거고 돈은 돈이고 경제는 경제고 내 신분은 이미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가 저입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를 영접했으면 빚이 뭐 10억, 100억 될지라도 나는 빚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게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데다 초점 맞춰야 되는데 육적인 데다 초점 맞추니까 이게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탄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요. 이 부족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믿어지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내게 딱 있으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합니까? 묻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여유 있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 나온다는 게 뭡니까? 첫째는 감사, 둘째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느 만큼 받았습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안 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찌입니까? 내가 사랑받을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뭐. 그래서 심지어 집니까? 불신자에게도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랑은 지난번에 유목사님 메시지에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문제를 볼 때 내 앞에 혹시 실수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실수는 용납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아야 될 존재고, 완전 엉터리죠. 상당히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실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든 게 끝났는데, 그걸 뭐 굳이 그 애쓰고 신경 쓰고 그래 할 거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되죠. 지금 7세인가, 그렇게 되는 분인데, 그분은, 제가 이때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는데, 뭐랄까, 100세쯤 살아보니까 인생이 알리더라고, 인생이 보이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네. 그런데 희한하게 그분은, 김일성하고 한 동네에서 뭐 식사도 같이 했다,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점입니까? 금방 이게 38선이니까 점입니까? 가려진 그때에 금방 도망쳐 나온 건데 황정림 선생님이 그분 만나가지고 김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이래가 저는 뭐 60년 전입니까? 50년 전에 왔습니까? 당신은 참 선견 지명이 있어서 미리 이렇게 나오셨는데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거기서 눌러 앉아 있다가 이제서 나왔다 그래. 100세쯤 살아보고 나니까 내하고 원수진 사람은 어찌입니까? 내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다 돌아가 버리고 뭐 내가 싸울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신경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에 증인되지 못하는 게 그거 좀 안타까운 거고, 나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제자가 세워지지 못한 그게 좀 그렇겠죠. 딴 거는 문제가 될 게 그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저는 상당히 제일 먼저 암송된 성경 구절이고 지금까지 제일 이렇게 쉽게 이게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내가 영접만 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하겠다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24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사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혼자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믿음의 신앙을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